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상하원 의원들은 4일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양원특별공동투표에서 찬성 780표 대 반대 72표로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낙태에 의지할 수 있는 보장된 자유를 갖는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게 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헌법에 보장된 새로운 자유의 진입을 환영한다며 오는 8일 국제여성의 날에 맞춰 열릴 공식 행사에 대중을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좌성향 마티르드 파노 의원도 우리 투표는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극우 성향 국민연합 소속 마린 르펜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점수를 따려 한다면서 프랑스 내 낙태권이 위태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역사적 발걸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75년부터 낙태를 합법화한 프랑스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량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베니 간츠 이스라엘 전신의각 소속 국가통합당 대표와 만나 가자지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간츠 대표와의 회동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자행했던 잔혹한 테러 공격과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인질 억류를 비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가자지구 북부의 구호트럭 주변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비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인질 협상 타결의 시급성과 협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건설적인 접근을 환영했으며 인질 석방 결과 6주간의 즉각 휴전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 증대를 할 수 있다며 하마스의 협상 조건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해리스 부통령과 간츠 대표는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예고된 가자지구 남부 라파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민간인 위험을 감안할 때 주요 군사작전에 앞서 신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인도주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가자 내 인도주의 지원의 흐름을 늘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호물자가 안전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미국과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성폭력을 자행한 근거가 있다고 유엔 특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프라밀라 패튼 유엔 특사는 이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강간과 성고문 외 여성들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9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방문했던 패튼 특사는 특히 하마스의 이 같은 폭력이 현재도 진행 중일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튼 특사는 자신의 현장 방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연례 성폭력 보고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입증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독립적인 국제조사위원회가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안보리가 권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일반인으로 위장한 4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라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했으며 교사와 보건요원으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를 배제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으며 미국 등 주요 지원국들은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올여름부터 도로 위를 누빌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가 지금 큰 관심 속에 사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접이식 자동차 폴딩카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전기차 기업 시티 트랜스포머사의 시티2 전기차인데요. 차체만큼 배터리도 작아서 배터리 생산과 유지 관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덜 수 있고요. 도심의 복잡한 도로와 주차난 고심을 덜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자동차라는 평가입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접을 수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이 자동차는 본래도 운전석 뒤로 좌석이 하나만 있는 2인승의 아주 날씬한 모양인데요. 돌출된 형태의 바퀴 부분을 차체 폭과 똑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면 너비가 최소 1m가 되고요. 확장하면 최대 1.4m입니다.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워놓은 것처럼 아주 쏙 들어가는 이 자동차. 옆으로 세운다면 일반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면에 넉 대까지 들어가고요. 차 문도 위로 들어 올려지는 형태여서 문을 열다가 옆차하고 부딪힐 걱정도 없습니다. 자, 단점은 폭을 줄이는 만큼 속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88km고요. 한 번 배터리 충전하면 178km까지만 달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접이식 자동차 가격은 미화로 $17,400고요. 이스라엘의 응급의료팀용으로 이미 1,000대 납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슈퍼 화요일 대선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 버지니아 한 투표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결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 미국사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5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 비가 내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북한, 강원도 원산과 장전 등 강원 산지를 따라서 5에서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북, 자강도, 함북, 양강도 일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사이고요. 바람이 부는 곳이 많습니다. 자,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원산은 0도, 신의주, 함흥은 영하 2도,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중강은 영하 1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은 10도, 신의주와 함흥은 7도, 5도, 청진은 5도고요. 원산 4도, 해산은 영상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구름만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3월 6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리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취임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하죠.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이날 전인대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이 5% 안팎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었는데요. 실제로 5.2% 성장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올해에도 목표가 5% 안팎의 성장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변이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을 했군요.
네, 리 총리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면서요. 이 경제에 숨겨진 위험이 잔존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리 총리는 불충분한 유효 수요, 일부 업종에서의 과잉 생산, 그리고 약한 사회적 기대 등을 들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과 지역 정부의 부채, 중소금융기관들에서의 위험이 심각했다면서 이런 상황 아래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 대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리창 총리는 정부가 선제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채적으로는 올해 약 1,400억 달러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장기 채권을 발행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부문의 오래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 주택 건설 등 주택시장을 위한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최근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진 사람들과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젊은이들의 관심사인 고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한 계획으로 실업보험과 여타 사회적 지원, 대출,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등이 들어간다고 리창 총리는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다시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자 외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리창 총리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금융기업 UBS의 수석 경제학자인 왕타오 씨는 AFP통신에 우리는 5% 성장 목표가 보수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심찬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바닥에 이르지 않아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재정과 지출 그리고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리창 총리가 이날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국방비 규모도 밝혔군요.
네,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약 2,30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러우 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주권과 안보 그리고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 예산의 합리적인 증액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국방비는 현재 중국의 GDP, 국내 총생산에서 대략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국방비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요. 중국이 다음입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약 8,7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위인 중국 뒤로는 러시아와 인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국방비는 일본이나 그 타이완 같은 주변 나라들과 미국이 주목하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중국 국방비는 이 타이완 해협이나 동중국해, 또 남중국해 등의 수역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이 크게 주목하는 그런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최근 타이완 해협을 보면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다시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날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타이완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2024년 타이완의 독립을 염두에 둔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에 다시금 결연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여성들이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4일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이날 표결에서 780대 72로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낙태는 이미 프랑스에서 법으로 허용된 상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1975년에 이미 합법이 됐습니다. 낙태법이 지금까지 9번 개정됐다는데요. 그때마다 이 낙태에 대한 접근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많은 법학 전문가들은 이 낙태 권리가 프랑스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돼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낙태가 합법인데 굳이 헌법에까지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낙태권을 프랑스 헌법에 포함하겠다고 지난해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에 여성의 낙태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이나 폴란드, 헝가리 등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경향에 대한 프랑스의 대답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의회 표결 전에 의원들에게 이 낙태권이 위험에 처했고 이 결정권자들의 자비에 맡겨졌다면서 우리는 당신의 몸이 당신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결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모든 여성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넣은 것에 대한 뭐 프랑스 대중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대략 85%가 이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요. 이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관해서 판결한 것이 있었네요.
네, 2001년에 나온 판결이 있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프랑스 헌법 가운데 하나인 이 1789년에 나온 인권선언에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해서 낙태를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AFP통신은 프랑스 안에서는 한 해에 70만 명에서 80만 명 사이의 여성이 낙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프랑스 헌법 개정안에요. 낙태할 권리가 아니라 낙태할 자유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띕니다.
근데 원래 하원에서는 낙태할 권리라는 문구가 들어간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상원에서 이걸 낙태할 자유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타협을 해서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프랑스의 우파 정치권, 뭐 종교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헌법 개정이 마뜩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의회 안의 우파 의원들은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헌법 개정을 선거 목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헌법 개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불필요했고 또 대통령이 좌파 진영의 환심을 사려고 이걸 이용했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편 프랑스 가톨릭 주교들은 이번 헌법 개정에 관해 프랑스인들한테 금식과 기도의 날을 가지라고 촉구했고요. 또 로마 교황청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프랑스의 헌법 개정 이번이 몇 번째죠?
네, 현대 헌법이 개정이 이번이 25번째였고요. 마지막 개정이 지난 2008년에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새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네,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가 4일 파키스탄의 새 총리가 됐습니다.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이날 이슬라마바드 혁명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샤리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한 거죠?
네. 파키스탄 의회가 전날에 이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 PMLN 당이 후보로 내세운 샤리프 전 총리와 임란 칸 전 총리가 내세운 오마르 아유브 후보를 두고 표결을 했는데요. 샤리프 전 총리가 201표를 얻었습니다. 총리가 되려면 169표가 필요한데 이걸 훌쩍 넘겼습니다. 반면에 아유브 후보는 92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네, 자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전에도 파키스탄의 총리를 했었습니다.
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리직에 있었습니다. 임란 칸 전 총리가 2022년 4월에 의회 안에서 불신임 투표로 실각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됐는데요. 이 형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도 세 번이나 총리를 지낸 바가 있는 이 파키스탄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네. 자,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 PMLN 당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이 되지 못했는데도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2위에 그쳤는데요. 그렇지만은 3위를 차지한 이 파키스탄 인민당 PPP와 손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연정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총선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칸천 전 총리 지지자들이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당국이 이 PTI, 파키스탄 정의운동 상징인 이 크리켓의 방망이 그림을 사용하게 못하게 하는 등 이 선거 과정에서 이 PTI 후보들이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당국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칸 전 총리 지명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칸 전 총리가 이 부패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요. 이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이런 혐의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쉐바즈 샤리프 총리가 취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파키스탄의 국정 운영이 그냥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이 국회 개원식에 이 칸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샤리프 총리 형제가 등장하자 이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등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의원들 지지를 규합해서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샤리프 신임 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정직과 충성심을 가지고 국가 통합과 안정 단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내각의 인선 작업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재무장관직에 누가 들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이 이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3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는데요. 이 계약이 오는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 취임할 재무장관이 이 IMF와의 협상에 참여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PMLN 당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재무장관은 이미 4번이나 지냈던 이샤크 다르 전 재무장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 중에 1순위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24 미국 대선 경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슈퍼 화요일에 밝았습니다. 이날 모두 15개 주와 1개 미국령에서 각각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사실상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의 선거권 박탈 문제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일, 오늘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내 15개 주 그리고 미국령 사모아 등 총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날이 바로 슈퍼 화요일입니다.
네, 15개 주와 그리고 한 곳의 미국령. 어느 주인지 살펴보죠.
네, 먼저 민주당을 보면 엘라바마와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등 14개 주에서 이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네.
미국령 사모아에서는 코커스를 엽니다.
예,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엘라바마와 아칸소, 버지니아, 버먼트, 텍사스, 테네시, 오클라호마 등 13개 주에서 이 프라이머리를 치르고요. 알래스카와 유타주에서는 코커스 당원대회를 엽니다.
네, 이미 경선이 시작된 주가 있고 또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네, 뭐 동부 시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전 6시 버먼트 주에서의 경선을 시작으로 슈퍼 화요일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날 오후 7시에 버지니아주와 버먼트주 경선이 끝나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7시 반, 엘라바마와 메인 매사추세츠주 등은 8시,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시에 경선이 종료됩니다.
네.
가장 마지막으로 미국 동부 시각 11시에 이 캘리포니아와 유타주의 경선이 종료되죠.
예, 자, 민주당, 공화당 각 당은 경선을 통해서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가져가는 후보가 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슈퍼 화요일에 걸려있는 대의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슈퍼 화요일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기 때문에 이날 걸려있는 대의원 수도 제일 많죠. 이 공화당의 경우에는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854명이 걸려 있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 1,420명의 대의원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머리에 가장 많은 대의원이 할당돼 있는데요.
네.
공화당에서는 169명, 169명이고 민주당에서는 424명, 424명의 대의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네.
뭐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 화요일에는 전체 대의원 중에 이 공화당의 경우 약 35%, 민주당의 경우 싹 36%의 대의원이 배정돼 있는 건데요. 뭐 사실 이날을 기점으로 최종 후보가 거의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슈퍼 화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3월 4일 월요일까지 각 당의 후보는 지금 얼마나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화당의 경우 지난 1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최근인 지난 4일에 이 노스타코다 코커스까지 모두 10번의 경선을 치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지난 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프라이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278명, 27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요.
네.
공화당의 이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43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DC에서는 승리를 했었죠. 헤일리 대사가.
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번의 경선을 치렀는데 사실상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0명이 넘는 이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슈퍼 화요일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후보별로 보면요. 먼저 헤일리 전 대사인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공화당 전체 경선에서 워싱턴 DC에서만 승리를 거뒀죠.
네.
현재 많은 미국 언론이 이 과연 헤일리 전 대사가 이번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후보에서 사퇴할지 아니면 또 앞으로 계속 경선을 이어나갈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슈퍼 화요일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가져갈 수 있는 대의원의 이 최대 수 또 최소 수를 전망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전체 854명의 대의원 중에 헤일리 전 대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대의원 수라면 169명.
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고요. 최소 대의원 수는 또 36명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헤일리 전 대사가 이미 후보 사퇴를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죠.
맞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슈퍼 화요일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예상 경로를 몇 가지 짚었는데요.
네.
슈퍼 화요일 이후 후보 사퇴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로 이 경우에는 과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인가가 이 또 다른 관심 사안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네.
슈퍼 화요일이 끝나도 트럼프 헤일리 전 대사가 이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고 이 모금된 선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경선에 남아있거나 혹은 희박하긴 하지만 공화당에서 나와가지고 3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과연 이번 슈퍼 화요일이 공화당 최종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 쓰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표현을 끝내고 이 최종 후보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뭐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번 슈퍼 화요일에 압승을 거둔다고 해도 이 최종 후보 당선을 위한 지명을 위한 대의원수를 확보하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 헤일리 전 대사의 선택에 따라서 후보 조기 확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가 사퇴를 한다면요.
네네.
단 뉴욕타임즈 신문은 대선 본선에서의 승부를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도층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첫 경선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승리 이후 단합을 강조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의 승리 뒤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졌더군요.
네, 맞습니다. 4일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결정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다며 이 주 경선의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반발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상황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에서 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더 정확히는 경선 이후 본선에서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바로 아랍계 유권자들의 반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나서면서 아랍계 유권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이들 유권자는 경선에서 지지하는 후보 없음, uncommitted를 써내면서 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경선 때 이 아랍계 유권자들이 중심이 돼서 지지 후보 없음 표기 운동이 벌어져 약 13%가 이 지지 후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슈퍼 화요일은 민주당 측에서는 미시간주 경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경선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를 보는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 측의 최대 관심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재 매사추세츠와 미네소타,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먼트, 그리고 엘라바마주에서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미네소타주에는 이 소말리아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지 않습니까?
네.
이들 중 상당수가 무슬림인데 과연 이들이 이 지지 후보 없음 움직임에 동참할지, 동참한다면 그 규모가 어떨지 등에 이 관심이 높습니다.
네, 자,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민주공화 이 대선 경선 현장인 슈퍼 화요일 투표장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VOA 방송국은 수도 워싱턴 DC에 있고요.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주도 이 시각 현재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소 현장에 김현숙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네, 지금 어느 투표장에 가 있습니까?
네, 저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인 페어팩스 가버먼트 센터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예비선거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문을 엽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35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대선에 대한 관심, 열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지니아 예비선거는 오늘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조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2월 23일까지는 우편 투표 신청도 받았는데요. 자, 우편 투표의 경우 투표 당일인 오늘 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고 8일 정오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만 유효 처리됩니다.
네. 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 페어팩스 가버먼트 투표소에 나가 있는데 그 지역의 유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은 연방 하원 11지구 선거구에 속한 투표소입니다. 이 학구열로 유명해서요, 한국에서도 비교적 많이 알려진 페어팩스 카운티와 한인 밀집 지역인 센터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페어팩스 카운티는 민주당이 셉니까? 공화당이 셉니까?
네,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은 약 7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약 28%를 크게 앞섰습니다. 자, 버지니아 전체에서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었는데요. 두 후보 격차는 약 54%대 44%로 페어팩스 카운티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프라이머리 선거는 대통령 선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선은 한 투표 용지에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 이름이 다 있어서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만 선택하면 되는데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지 않습니까? 이 프라이머리 투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버지니아 예비선거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버지니아주 법은 같은 날에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가 있을 경우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공화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건지 민주당 예비선거에 투표할 건지를 밝히고 자신이 원하는 당의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 해당 정당의 후보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 중에 한 장의 투표를 용지를 받으면 어떤 후보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라이언 빈클리 목사, 기업인 출신 비벡 라와스와미 씨 등 총 6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입니다. 자, 공화당 예비선거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총 48명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딘 필립스 연방 하원의원,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씨 등 3명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에 배정된 민주당 대의원 수는 총 99명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가 현장에서 먼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군요.
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에게 누구를 찍었는지 들었는데요. 먼저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Trump. Why? 4 years ago was great. Now we got too much chaos here. You know, it's almost be like North Korea here pretty soon if this keeps going on.
And I think that Nikki Haley has a much more experience having been the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nd I think that she's
네. 자, 지금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은 좋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었다고 했고요. 또 헤일리 전 대사를 찍었다는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전 유엔 대사로서 외교와 국방의 경험이 있고 미국을 대표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한편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또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헤일리 전 대사를 찍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유권자들도 있었는데요. 자,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Oh, Democratic all the way. Because our democracy is very important to me. And we're in a much better position now having President Biden do what he's been doing for us versus when we had the chaos.
I voted for Marianne Williamson.
네,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는 그런 유권자도 있었고요. 한편 메리안 윌리엄슨 후보를 찍었다는 후보도 유권자도 있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대선 분위기가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자,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어떤 사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현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ssues, economy, immigration, and the corruption.
I guess just foreign affairs and
the overall fracturing of our country. I feel like it's getting worse. Also,
네, 경제, 이민, 또 외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현안도 나왔고요. 한편 또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한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투표소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강요급 정부부처로 국방부나 국토안보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대통령실 아래에도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 기구 첫 번째 순서로 국가안보회의의 역할과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ll, because Iraq has challenged the United Nations, and this has been a conflict in terms of the terms of the agreement between Iraq.
지난 1998년 11월 1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국가안보회의 NSC 참석을 위해 아시아 순방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요원들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자 NSC를 소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NSC가 대통령이 선임 보좌관들이나 강요들과 함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문제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회의체라고 설명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NSC에는 다음 네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과 군사정책의 통합을 위해 군과 정부 내 다른 부처와 기관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둘째, 미국의 실제 및 잠재적 군사력과 관련된 미국의 목표와 약속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셋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넷째, 작전 권한을 맡지 않으면서 악의적인 외국의 작전이나 캠페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한다 등입니다.
Sources tell the Associated Press that President Obama's National Security Advisor is stepping down. The president is expected to announce.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NSC의 법적 성원은 NSC 의장인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입니다.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가안보보좌관 등 다른 고위관리도 NSC 회의에 참여합니다.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은 법적인 보좌진입니다. 조직 구성으로 NSC 산하에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목적으로 참석자 직급에 따라 설치한 장관급 위원회 PC, 차관급 위원회 DC, 부처 간 정책위원회 IPC가 있습니다. NSC 활동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율하고 이끕니다. 또 이들 활동은 대통령실 직원이나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NSC 보좌진이 지원합니다. NSC 보좌진은 다양한 장기 전략 문제에 집중하는 부서들이나 현재 부각되는 현안을 다루는 임시 작업 그룹으로 조직화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회의 NSC의 역할과 구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동유럽 국가를 차례로 장악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이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미국 주요 기관인 국무부와 육군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할리우드의 연예 산업 분야도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상원의원이 혐의를 제기한 건들은 대부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법정에서는 이 혐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 청문회 분위기는 법정과는 달랐습니다. 의회 청문회는 법정과 다른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메카시 상원의원은 조사 결과 찾아낸 공산주의자들에 관해 자유롭게 고발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이 제기한 혐의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비난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 가명을 사용해야 했고 일부는 메카시 상원의원과 협력하기를 거부해 얼마 동안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를 찾아내는 반공산주의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초반에 이르자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메카시 상원의원의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공산주의 조사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메카시 상원의원이 민주주의 전통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954년 상원은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메카시 상원의원은 암에 걸려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정치에서 물러나고 몇 년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조셉 메카시 의원은 1957년 결국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해리 추르먼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위협에도 대처해야 했습니다. 추르먼 대통령은 그리스와 튀르기예에 미국의 원조를 보내는 데 동의했고 유럽에서는 마셜 플랜이 계속 시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유럽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마셜 플랜이 서유럽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서유럽이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북대서양 조약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을 기반으로 1949년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인 나토, 즉 지금의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결성됐죠. 나토 회원국은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총 12개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국가가 합류해 2023년 4월 현재 나토 회원국 수는 31개국에 달합니다. 북대서양 조약은 어떤 회원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이는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을 이 새로운 기구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국제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기 위해 미국이 차관을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앞선 과학기술 역시 다른 나라와 공유하길 원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있은 지 몇 달 뒤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 첫 단계에서 사용할 예산 25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새로운 해외 원조 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았던 일부 유럽 국가와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돕기 위한 새로운 원조 계획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강해지면 미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강한 군사력 유지를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 성분을 절이라고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은 명사절인데요. 명사절을 잘 활용하면 영어 대화가 쉬워집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at do these examples have in common?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Not sure. One is talking about a letter, Then we have a teacher, and I guess you really enjoyed last night's meal.
Think of what grammar they have in common.
Ah, yes, grammar.
What do these examples have in common?
이 예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게 뭐죠?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Not sure. One is talking about a letter, then we have a teacher, and I guess you really enjoyed last night's meal?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편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네요. 그리고 당신이 어제 저녁 식사를 정말 즐긴 것 같습니다.
Think of what grammar they have in common.
어떤 문법을 공통적으로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 yes. Grammar.
아, 네. 문법 말이죠. 대화에서 나온 예문들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이 예문들은 명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는 종속절인데요. 여느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나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이 그렇듯이 명사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이 문장에서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명사절이죠. 목적어 역할입니다. 명사절의 주어는 you, 동사는 can mail입니다. 명사절 머리에 where이 있는 점을 주목하세요. 명사절은 명사 자리에 문장을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know, 나는 알아요.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당신이 어디서 그 편지를 붙일 수 있는지. 명사를 문장의 형태로 바꿔서 내용을 더 자세히 전달하려고 where를 쓴 겁니다.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저는 선생님께서 답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어젯밤 저녁으로 먹은 것은 놀라웠어요. 의문사 when, where, who, whom, whose, why, which, what, how, 그리고 that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명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외워두세요. That, what, if, 의문사가 있죠. 오늘 들으신 예문에서 종속 접속사를 빼고 문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I know, blank,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blank, my teacher knows the answer. Blank,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완벽한 문장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명사절을 활용해 대화를 만드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